사사기의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가 한 레위 사람 가정에 생겼던 불행한 사건이 전체 이스라엘의 불행한 사건으로 이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한 가정의 사건이 열두 지파들 사이의 균열과 내전으로 이어졌고 그 내전의 결과로 베냐민 지파가 응징을 받아서 베냐민 지파의 젊은이 2만 6천 명 가운데 2만 5천 명이 전사하는 끔찍한 결과가 나타나게 됐습니다. 이런 결과를 앞에 두고 이스라엘의 지도부는 전쟁이 끝난 다음에 베냐민을 다 응징하고 난 다음에 크게 자기들이 잘못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 사실 하나가 이렇게 되면 베냐민 지파가 역사에서 사라지게 되었고 그리하면 열두 지파를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뜻도 무너지게 되어서 이스라엘 사회 전체에 심각한 불균형과 함께 어려움이 찾아오게 될 것이다 라는 점을 알게 되고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새롭게 궁리해야 되는 어려운 입장에 빠지게 됐습니다. 근데 그 일이 쉽지 않았던 것이 베냐민을 응징하기 위해서 미스바에서 그들이 다 모였을 때 두 가지를 몇 가지를 결정합니다. 기본적으로는 이 베냐민을 나머지 모든 지파들이 동맹을 맺어서 전쟁으로 그들을 응징하자는 결정을 해서 전쟁을 시도해서 내전을 일으키게 되었고 또 한 가지는 앞으로 누구든지 이 베냐민 사람들에게 딸을 아내로 주지 말자. 그래서 그들을 이 땅에서 끊어지게 만들자 하는 것이 두 번째 결정이었고 세 번째 결정은 이 미스바의 총회에 참석하지 않았던 베냐민을 응징하는 일에 그 회의하는 일에 참여하지 않았던 사람들을 또 응징해야 된다는 여러 가지 어려운 결정을 그 자리에서 하게 됐습니다. 그 첫 번에 결정한 대로 베냐민을 응징하는 것은 나머지 지파들이 동맹군을 맺어서 40만의 병력을 동원해서 2만 5천여 명의 베냐민을 살륙하는 것으로 전쟁을 승리로 끝내게 되었는데 그 후에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되면 이 베냐민에 살아남아있는 사람들도 결혼하기가 어려워지게 되고 자연스럽게 베냐민은 소멸될 그를 위기에 처하게 됐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시 머리를 맞대고 골몰하게 되는데 두 가지 방안을 찾아내게 됩니다. 첫째 방안은 딸들을 베냐민 사람들에게 아내로 주지 말자라고 결정하고 맹세했던 그 맹세에 참여하지 않았던 부족이 있었습니다. 또 길르앗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길르앗은 요단강 동편에 있었던 므낫세 족속을 의미하는데 그들이 이 모임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맹세한 바가 없고 또 맹세한 바가 없었기 때문에 그 딸들을 베냐민에게 아내로 주어도 문제가 없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이 베냐민 응징하는 회의에 참여하지 않았던 것은 상당히 혈통적인 연관성이 있습니다. 이 베냐민은 요셉의 아들 지파이죠. 베냐민과 므낫세 이 사람들은 다 한 어머니의 후손들, 라헬의 후손들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 한 지파씩을 이루고 베냐민 한 지파를 가지게 되었는데 같은 어머니를 두었던 후손들이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과 베냐민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연고로 해서 베냐민을 응징하는 일에 이 므낫세의 후손 길르앗 사람들은 참여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맹세한 바가 없기 때문에 그들의 딸들을 이 베냐민 사람들에게 아내로 주어서 베냐민의 명맥을 잇게 하자는 데 의견을 보게 되었고 남아있는 베냐민 사람 용사들 600명 가운데 400명에게 이 길르앗 사람들의 딸들을 아내로 주어서 종족을 이어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합니다. 그래도 사람이 숫자가 부족하니까 나중에는 실로에 있었던 큰 축제가 생겼을 때 그 축제 춤추러 나온 젊은 여성들을 처녀들을 잡아서 그 사람들을 강제로 이 베냐민 사람들에게 아내로 주게 되는데 그렇게 되니까 딸들을 빼앗긴 사람들이 와서 항의를 하게 되고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딸 주지 않기로 맹세했는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고 항의를 하게 되니까 그 항의를 들을 때 이것은 자의로 딸들을 그 사람들에 준 것이 아니라 베냐민 사람들이 억지로 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는 죄가 없다라고 설득을 해서 베냐민의 명맥을 이어가게 만들자라는 내용이 오늘 읽은 말씀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다시 느끼게 되는 것이 모든 응징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범위 안에서 이루어지는 응징이 되어야 그 결과가 아름답고 또 모두 서로 회개하고 뉘우치고 한 마음으로 돌아오게 될 터인데 그렇지 않고 너무 지나치게 감정적으로 응징하게 되면 이런 부작용들이 많이 생기게 되고 또 그 부작용을 해결하기 위해서 길라 사람들 남자들을 또 다 죽여야 되고 또 실로에 춤추는 젊은 처녀들을 강제로 붙잡아서 결혼시켜야 되고 하는 이런 무리한 방법이 또 따라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항상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범주 안에서 순리대로 잘 이루어지게 하면 그 결과가 모든 사람에게 만족이 되고 감사와 기쁨이 되지만 억지로 하는 일이 되거나 무리한 방법이 되거나 하나님이 허락하신 범주를 넘어서서 강압적으로 일을 하게 되면 항상 그 결과가 이렇게 어려운 문제들로 다시 부각되게 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늘 우리에게 어제 아침에 말씀드린 것처럼 절제하는 것이 필요한데 힘을 과시하고 싶을 때 내게 이런 힘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을 때 그 마음을 절제해야 되고 분노가 솟고 저럴 때 분노를 폭발시키는 것도 사람이 절제할 줄 알아야 되죠. 이 분노란 제가 늘 자주 그런 생각을 하는데 마치 끓는 물과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끓는 물이 잘 관리하면 그 끓는 물 때문에 음식도 만들어내기도 하고 끓는 물의 수증기를 가지고 예전에는 그걸 가지고 수증기의 힘으로 기차나 배를 움직이기도 하고 에너지가 됐습니다. 끓는 물을 잘못 관리해서 엎지르거나 쏟아버리게 되면 많은 사람을 다치는 해로운 요소가 되기도 하고 재앙이 되기도 하지요. 항상 그래서 끓는 물은 잘 관리하는 것이 필요한데 사람의 분노란 끓는 물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가 이 분노를 어떻게 잘 관리해야 되느냐 힘의 남용을 어떻게 절제할 수 있느냐라는 여기에 인생의 승패가 크게 달려있고 공동체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열한 지파가 모여서 한 지파 베냐민을 응징하는데 40만 군대를 동원해서 그렇게 멸절시키고 나니까 그때는 통쾌하게 승리해서 좋았는데 분풀이도 되고 응징했다고 기분이 좋았는데 후유증이 심각하게 등장하게 된 것이죠. 우리가 언제나 적절하게 과유불급하지 않고 적절하게 생각하고 적절하게 행동하고 적절한 수준을 유지해 나간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다시 깨닫게 됩니다. 아이들을 징계할 때도 작은 잘못에 크게 부모가 화를 내면 아이들이 큰 상처를 받게 되겠죠. 이 모든 것이 다 지나치면 어려움을 만들게 되는 것인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도 이스라엘 열한 지파가 모여서 베냐민 사람 그렇게 만들어 놓고 통곡하고 울면서 후회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3절이나 6절이나 또 15절 말씀에서 반복해서 울면서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자기들이 다 만든 일인데 나중에는 감당을 못하니까 통곡을 하면서 이걸 어떻게 수습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간절함을 가지게 될 만큼 어려운 문제로 등장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언제나 우리 모두가 적절하게 자기를 잘 다스리고 지혜롭게 사태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문제 해결의 방안을 만들어낼 수 있는 깊은 신앙적인 사고가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이 지나치게 생각을 깊이 해도 너무 생각에 생각을 이어가도 이상한 생각으로 이어지는 것이지만 생각 없이 행동만 하게 되더라도 또 문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지혜롭게 분별하고 분별된 주님의 뜻을 따라서 슬기롭게 행동할 줄 아는 절제된 삶의 내용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동시에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마지막 제일 결론 부분 이런 일이 다 생겼나 이런 어려운 문제가 생겨서 뭐 억지로 한 지파를 또 응징을 하고 또 그 처녀들을 데려다가 결혼을 시키고 축제 때 나온 처녀들을 붙잡아서 억지로 강제로 결혼을 시키고 이런 일들이 사사기 말기에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는데 제일 마지막 절 말씀 보시면 그런 일이 왜 생겼는지를 설명하면서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다. 사람이 다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만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어려운 문제가 생겼다는 점을 말해주게 됩니다. 이런 언급을 하게 되는 것 자체도 이스라엘에게 이런 왕이 없는 시대의 부작용을 말하면서 자연스럽게 이 땅에도 왕이 필요하다, 왕을 세워야 되겠다라고 하는 국민적인 요구가 증가되는 현상을 보이게 되면서 사무엘 상으로 넘어가면 드디어 왕을 세우자고 하는 구체적인 움직임이 일어나는 것으로 연결되게 됩니다. 그 중간에 룻기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룻기도 역시 뭐 우리가 룻기를 생각했을 때 모압에서 시어머니 따로 룻의 효심에 대해서도 많이 말을 하고 여러 가지 말을 많이 하지만 룻기의 결론은 다윗왕가가 어떻게 형성되었는가 그걸 설명하는 것입니다. 역사를 이어가는 것이죠. 사사기에서는 왕정제도가 꼭 필요하다. 없으니까 왕이 없으니까 이렇게 부작용이 많았다. 그걸 말하고 룻기에서는 그럼 어떤 가문의 사람이 이스라엘 다스릴 왕이 되어야 되느냐. 그건 다윗 가문이 되어야 되는데 다윗 가문은 이렇게 출발했다라는 것을 설명하게 되고 이어서 사무엘 상하에서는 왕정제도가 이루어져서 왕국이 건설되는 장면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다스려 나가시는데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제도도 주시고 이념도 주시고 사상도 주셔서 그 시대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역사 앞에 우리 모두가 겸손한 마음으로 주의 다스리심에 순종하면서 오늘도 적절하게 절제된 마음으로 하루를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격앙된 마음이 있으면 사태 분별도 쉽지 않고 항상 지나치게 말하게 되고 그렇게 행하기가 쉬운 것입니다. 늘 절제된 마음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심적 상태를 영혼의 상태를 늘 유지해서 맑은 호수처럼 마음이 항상 평안한 가운데 바르게 분별하고 바르게 행동하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